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면 딱 맞는 것 같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21장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큰 사건의 매듭을 짓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불과 몇 주 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 둘의 관계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사건,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리아가 이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하자 베드로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분명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주님과 단둘이 앉아서 그날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참담한 사건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사건이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두 눈빛이 마주쳤는데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데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심정이라면 도대체 마음속에 지금 어떤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겠습니까? 마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우리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구나. 마냥 기쁠 수만은 없겠죠. 차라리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벌을 하시면 벌을 달게 받고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매듭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처럼 주인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도 단지 회복시켜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믿음의 용장으로 리더로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건 어떻게 주님께서 완전히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힘이 임하는 그런 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맥락을 보면 우리가 뭐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있으시면 펴시고 1절에서 14절까지를 대충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어떤 장면인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다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고향으로 돌아와서 낚시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한 남자가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러면 많이 잡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 153마리라고 하는데 잡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주님이시다 이 말을 외치자마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낚시하느라고 지금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겉옷을 갑자기 황급히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50칸, 즉 90m 정도 되는 거리를 전력으로 수영해서 바닷가로 온 것입니다. 바닷가로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 이 아침을 챙겨주셨죠. 그리고 먹으라, 아무 말 없이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것을 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베드로에게는 전과는 다른 놀라운 변화가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주님을 이 정통으로 만나서 복음에 깨어진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생각해보면 오늘 있었던 이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하지만 이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오늘과 매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둘 다 제자들이 밤새 바다에 나아가서 밤낚시를 합니다. 하지만 다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둘 다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해결책, 똑같은 주님, 똑같은 결과.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주님께 나아가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m를 미친 듯이 수영하면서 물과 싸우고 주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정통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복음에 깨어지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먼저 주님의 그 크심, 그 놀라운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죠. 낚시가 취미가 아닙니다. 생업입니다. 물고기는 단지 개인의 만족거리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돈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복음 5장과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은 사실 소위 말하는 엄청난 대박을 친 사건이죠.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베드로의 관심과 모든 집중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물고기에 쏠려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평상시 같으면 이 엄청난 물고기를 봐라.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예수님, 저와 동업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다 할 테니까 그저 가끔씩 오셔서 저기에 던져라, 저기에 던져라 이렇게 손가락만 가르쳐주시면 제가 수입의 50%를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법한데 두 사건 모두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저 탁월한 선생, 뭐 신통한 치유자, 괜찮은 선지자 이런 정도인 줄 알고 혹시 내가 이분께 뭐 가서 배우고 들으면 뭐 내 인생에 도움될 것이 없을까 이런 막연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통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거룩한 공포, 그 무게 앞에 압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저 바닷속도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느낀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 공포심을 느끼고 압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공포가 무엇인지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복음에 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엄청난 공포에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5장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으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장 멀리 도망치고 싶던 분이 이제는 또 설명할 수 없게도 동시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면서 가장 달려가서 붙잡고 싶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가복음 5장보다 요한복음 21장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 더 죄송한 일이 많고 더 도망쳤으면 이 도망칠 이유가 더 많은 그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그 반대 행동을 취하죠. 주님께 떠나서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90m를 전력으로 수용해서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주님께 필사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나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의와 은혜로 주어진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거룩한 창조자 앞에 섰을 때에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숨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사실 이 걸레 조각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음에 깨어지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에 그 놀라운 충격 가운데로 또 들어가게 되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찾기는커녕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아버지와 화목케 하신 분이구나.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와주신 저분이시구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내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내가 가장 약한 것이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창조주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제대로 깨닫게 되고 가장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바로 주님 그 자신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없이는 제 아무리 훌륭한 도덕주의라 할지라도 공포에 질려서 떨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완전한 평화와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과 종교인의 차이이기도 하죠. 종교인은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나를 떠나서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고 동굴로 숨어버리지만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복음에 깨어진 진정한 크리스천은 바로 그때 오히려 더욱더 절실하게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죄의식이 깊어졌을 때에 더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을 멀리 도망하려 한 것이 아니고 더 절실하게 필사적으로 주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바닷가에 도착을 하죠. 바닷가에 도착을 해보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다들 이게 주님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감히 입을 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침을 먹기만 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까요? 어떤 생각들이 지금 몰아치고 있을까요? 아침을 다 먹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입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이제 주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를 어떻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지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가혹한 자비입니다. 아주 아주 아픈, 가혹한, 하지만 한없이 깊은 자비입니다. 자, 베드로가 돼서 정말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다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떼시면서, 자, 베드로야, 우리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적혀있죠. 이것을 미뤄보면 지금 상황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다 이 숯불 주위에 제자들이 앉아서 조용하게 아침을 다 먹습니다.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깨를 툭 치면서, 베드로야, 잠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잠시 나와 걷자. 베드로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겠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앞서 걷기 시작합니다. 지금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서 엿듣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따라가는 것이죠. 베드로도 가슴이 벌벌 뛰고 떨리고 왈칵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인지 잘 알고 있으셨지만,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관계가 절대로 전처럼 회복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혹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사랑의 채찍을, 이 칼날을 들이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혹한 자비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죠. 부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났죠. 그럼 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지 왜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입니까? 왜 굳이 이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곳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닷가를 보면서 처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가 지금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지금 다시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다 상상이 되겠죠. 그때도 내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전혀 몰랐을 텐데 허탕치고 주님께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하셨지, 고기를 잡았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지, 그런데 지금 난 이 모습 이렇게 되었구나. 그 자리를 지금 거닐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주님께서 이 분명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 주셨는데, 특이하게도 요한은 숯불을 피워놓았다라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숯불을 피워놓았을까? 왜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것일까? 뭐 맛 때문에 숯불을 피워놓은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하죠. 바로 여기,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병사들이 불을 피워놓았던 것을 요한은 숯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날 밤 느꼈던 그 숯불의 냄새, 그날이 당연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이 모든 설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장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숯불의 냄새가 단지 베드로 어떤 코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아픈 이 가슴을 파고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분명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몰랐을 때 만나기 전에 육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이 정말 슬퍼서 이 말을 듣고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나를 더 이상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것일까? 아파하고 있을 때에 질문을 하시죠.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정말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를 모르세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들 모두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불과 몇 주 전입니다. 가혹한 질문이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그 말이 사실이냐? 지금도 나에게 내 두 눈을 보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답할 수 있느냐? 가슴 아픈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이 전처럼 위풍당당했던 그런 답은 사라지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전에는 자신감의 근거가 자신이었죠. 저는 다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감의 근거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베드로를 놔주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빠뜨리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다른 사람들 다 차치하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만약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느니? 왜 그랬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너 또다시 거짓말할래?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안 그럴 거지? 이렇게 묻지 않으셨죠. 그저 한 가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그때 나를 부인한 것은 너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나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 후에 괴로워하면서 또 회개를 하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몹쓸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괴로워하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순전한 회개만은 아니죠. 많은 순간 우리의 어떤 자기 연민이 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그 자체보다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이 끔찍한 결과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마음 아파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일, 나의 명예, 심지어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만을 가장 높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의가 되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실패하게 될 때에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의인은 너가 실패할 때 너를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너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의 의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느냐? 너가 무너진 것은, 너가 나를 부인한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겠죠.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회피해서는 베드로가 절대로 온전히 회복할 수 없기에 가장 아픈 곳을 천천히 가장 날카로운 팔로 도려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 끝내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세 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무너집니다. 깊이 근심하며 이렇게 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질문을 끝으로 주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프고 가혹한 그런 말들이었고 이것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기에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이 가장 가혹한 칼날을 베드로에게 들이대시고 도려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주님과 대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여러분의 두 눈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간단한 질문이 얼마나 두렵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말하고 싶을 때에,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와락 끌어안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강도사였을 때 어떤 성도 한 분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진지하게 제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강도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당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즉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는 담담하게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저는 곧장 수년 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바로 이 질문을 저에게 하셨던 주님, 그 사건으로 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이 뭐 작은 규모의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어부를 맡고 있었고 그때는 뭐 10명에서 15명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부서였습니다. 또 교회를 렌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오후에 있죠. 그래서 예배와 뭐 친교, 2부 순서가 다 끝나고 정리를 하고 나면은 어두워집니다. 그 친교실에서 제가 뭐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혼자 남아있게 되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너무나도 이 좌절감이 몰려와서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아, 주님 정말 제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소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쩜 아마도 제 생각에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 왔는데 뭐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도 않고 몇 명도 오지 않고 온 아이들도 뭐 졸면서 하품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뭐 자기 연민도 다 터져나오죠. 이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차마 너무 낯뜨겁고 하지만 어떤 말들이 오고 갔나 하면 정말 솔직하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뭐 제가 엄청난 뭐 탁월한 리더십이나 뭐 대단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이러지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전혀 부럽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15명만큼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양육하고 싶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정말 저를 사역자로 부른 거 맞습니까? 왜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죠? 왜 아이들에게 하품을 하고 지루해하죠?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저도 전에는 몰랐던 나의 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의였구나. 무엇이었는가?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 의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뭐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사람들의 환호, 인기, 명성, 명예 다 관심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양심만, 제 양심만 떳떳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하면 참으로 자존심 상하겠지만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저는 설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제가 떳떳합니다. 이거 있으면 저는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제 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너의 의다. 그리고 그 가혹한 자비로 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신 것입니다. 건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딴에는 진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순간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던지 정말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도 없는 어두운 친교실인데 고개를 떨구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추악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나도 몰랐는데 얼마나 교묘한지 나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다 알지만 내가 너를 너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던지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 죄악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고 깊어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나의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끔찍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강박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간단한 질문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이 치부를 찌르는 가혹함이 담겨있는 동시에 나의 그 치부보다 더 깊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 아픔으로 좌절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두 눈빛을 바라보시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 주님만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